바울 사도는 영적인 것을 주고 육적인 것을 나누는, 물론 영과 영을 나누는, 그리고 육신에 가진 것을 나누는 그런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한 것임을 첫 부분에서 확인을 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다른 사도들이 이런 권리로 복음사역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이런 당연한 권리조차도 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구약의 레위지파가 다른 기업을 받지 않고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일과 함께 재물을 나눈 사실을 성경을 읽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복음의 시대에 더욱 그러한 원리는 당연하지만 이러한 권리조차도 쓰지 않는 것은 자신의 수고의 대가를 이 세상에서 받지 않으므로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자신의 사명이고 이런 육신적인 모든 대가나 당연한 권리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미래의 영원한 세계에서 상이 될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반적인 그런 교훈보다는 좀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11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신의 것으로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주 신앙적인 그런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당당한 권리를 절제하는 아름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니까 right, 옳은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바른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바울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우리도 같은 고백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여기에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더 치중을 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더 치중을 합니다. 내면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치장하기보다는 겉모양을 치장하고 또 영원한 영광에 사라지지 않을 것보다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더 치중하는 오늘 우리 자신들이 아닙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이러한 바울의 신앙은 자신의 삶이나 사역에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고백들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영원한 가치를 가진 복음을 나눠주고 자신의 육신의 양식을 받아 먹었다고 해도 절대로 지나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영원히 살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쓰다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두고 가야 되는 것들을 나눠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고 바울은 범사에 참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권리와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법 속에서도 자기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삭막해지고 권리는 뭡니까? 뭣과 연관됩니까? 법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법은 올바른 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그랬죠? 법은 불량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법과 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데 보세요. 사랑과 법의 관계는 양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로 내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법으로 가게 되고. 그러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책임을 늘 완수하려고 하는. 내 형편이 어떻든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최대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 뭡니까? 권리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책임입니다. 우리가 신앙 속에 내가 해야 될 책임, 하나님 앞에서 책임, 이것은 등한히 하면서도 내가 찾아야 될 권리, 내 지위,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면 신앙은 더 이상 영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래서 이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지위의 사람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당연한 권리를 줬지만은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거기에 대한 상급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에 자기와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쓰는 것보다는 모범을 보여라. 이게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당연한 것을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려고 포기하거나 참는 것이 있습니까? 당연히 행사해야 될, 당연히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서 멀어질까? 아니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소홀하게 될까? 그런 것 때문에 참아주는 것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런 데서는 참지 못합니다. 바울은 결국 이런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하는 이유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두가 이런 자세를 견지한다면 교회는 놀랍도록 성장할 것입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래야 됩니다. 여기 교회 부분도 그렇고 우리 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볼까 봐 그것에 대해서 더 애쓰고 고민하고 힘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나 자세나 삶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들을 만나게 하는데 장애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사십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골로새서 3장 17절의 바울사도의 당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의 재부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범사의 결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삶을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도 반사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봐주실까, 어떻게 상 주실까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하고 산다면 아마 많은 실수들이 절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복음의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복음 속에 사는 우리는 사실 과거에 제단을 섬겼던 제사장들인 레위인들보다도 더 귀하고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랬죠. 이 베드로 사도가 주는 말은 여기서 있는 저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맞습니까? 거룩한 나라가 맞습니까?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맞습니까? 이게 아멘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행사에 있어서 이 이종배만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만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권리가 있습니다. 동등한 제사장의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찾으려고도 하질 않죠. 오히려 권리를 찾아두면 그걸 넘어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서고 유교 사상에 물든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구약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제단을 섬김에 그것으로 살았던 사실을 바울은 먼저 환기를 시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레위기 7장 6절 그리고 8절에서 10절 또 7장 14절 18절에서 36절에 레위인들이 삶의 모토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 그 재물을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질 않고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받아서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여러분, 일하고 받는 권리와 나눔은 다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죠. 사실 나눔은 참여라는 의미로 대가를 받는 것보다도 더 가깝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나눔은 모르는 사람들과는 불가능하죠. 남들과는 불가능합니다. 나눔은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주고 받고 함께 먹고 노는 것은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배 순서에 든 사람들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나누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거룩하면서도 아주 단순하고 실질적인 그것입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 떡 한 조각을 먹고 포도주 한 잔을 마십니까? 그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 자체는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 피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걸 함께 나눈다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주님의 만찬을 받아야죠. 그게 생명이 있는 거지. 아, 오늘도 시간이구나. 성경 한 절 읽고 그리고 말씀 나누고? 아닙니다. 나눔은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처음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나눔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음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부터 47절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낮에 점심을 먹는 것도 뭐 점심 어디서나 먹을 수 있죠. 집에서도 먹을 수 있고, 아, 이 날씨가 더우니까 식당에 가서 무슨 사철탕을 한 그릇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음식들과 우리가 여기서 먹는 음식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적어도 영적인 나눔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눔 속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영적인 식물을 나누면서도 육신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찬의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교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예배에 어떻게 보면 뭐예요? 포함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속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식 가지는 못해요. 영적인 식물을 나누면서도 육적인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음식을 나누고 감사와 만족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보다는 뭔가 어떤 이야기는 안 했어야 되는데 하는 찜찜한 그런 기분을 갖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말씀 속에서 뭡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왜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뭐래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명하셨다. 이게 뭡니까 적어도? 절대적인 겁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0절 있잖아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또는 누가복음 10장 7절에도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복음 때문에 살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또 이 말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들이고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더운 날씨에 무엇으로 사십니까? 예, 요즘 그저 팥빙수로 시원하게 살지요. 더운 날 어떻게 사십니까? 아, 에어컨 빵빵하게 켜놓고 삽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더운 날씨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이 더위조차도 예수님을 인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어떤 삶의 자세가 돼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어떤 고달픔에 가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무리 고달프고 힘겨운 일이 있어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는 맛이 나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 해요?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15절 그런다고.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세상에서 영광은 소리와 함께 사라집니다. 칭찬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영광은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화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죠. 바울의 자세는 늘 여기에 목표가 맞추어져 있고 그리스도인도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너무나 짧은 영광과 안전에 너무 매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더 고군분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소홀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 땅의 모든 불이익과 손해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바라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바울에게서 봅니다. 오늘 변질된 복음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에 온 청춘과 인생을 다 낭비해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말이 좀 지나칩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과 거기에 따른 상은 이 세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런 주님의 직접적인 당부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오늘도 이 지상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부류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열심히 이 땅의 영광을 쌓는 사람들과 또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부수적으로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주시는 것을 입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실 지금까지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증거되어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데 저는 그쪽 면보다 좀 다른 면을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기쁜 소식. 그런데 단순히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 천사가 가져다 준 좋은 소식입니다. 땅에서 난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소식입니다.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자기의 사명을 아주 강하게 피력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도 당부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뭡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전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요. 그건 뭐예요? 땅에서 난 복음입니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식입니다. 진정한 유앙겔리온은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전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해 왔지만 예수 믿으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이런 것보다도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자체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했다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앞에서 이미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뭐예요? 내가 전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될 사명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가치는 우리 시대와 달랐습니다. 오늘도 그렇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과 달랐음을 증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은 뭘 찾아요?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구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목말라 찾는 것은 진정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옆에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수치와 모멸을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으로는 죄가 사해질지라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이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러므로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못 먹고는 별로 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월은 가고 시간은 갑니다. 급하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진정한 천사가 주신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신 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걸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이 바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5절에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름을 받았고 바울 사도를 이어서 부득불 전해야 할 나와 우리 모두의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될 복음은 바로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인류를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뿐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을 갖다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기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걸로 유인했다가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세요? 아, 그거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다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무엇보다도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말씀합니다. 사명을 받았다 얘기는 오늘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저는 당연히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값없이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진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술로만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고야 인간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뭐라 합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이걸 뭐라고 했어요? 내 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상이 1년의 신앙생활 잘했다고 교회에서 주는 그런 상입니까? 그런 상에 비길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과연 나의 상이 무엇인가 궁금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상이 과연 무엇일까? 기대가 됩니까? 바래집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 생활 잘하고 경건하게 살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궁극적이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충성한 대로 준비하는 상입니다. 이걸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모두가 바울과 같은 확신과 감사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게 기쁘십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애가 없게 하려고 당연한 권리도 참고 양보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삽니까? 아들 보는 재미로? 텔레비전 보는 재미로? 컴퓨터 게임하는 재미로 삽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재미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되십시다. 오늘 우리도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당당한 답변을 주님과 사람 앞에 바울처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